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삶 속에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난해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를 하나님 밖에서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을 때 이 되어진 일들 그게 안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모든 일들은 우리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상황을. 이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것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짐이 됩니다. 또 이것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해석해내야 됩니다. 전에 우리 지인이가 저한테 장난감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장난감을 딱 보니까 건전지를 넣어야 돼요. 건전지를 넣어야 되는데 저는 또 그런 건전지 처음 봤어요. 건전지 덮개를 육각형 드라이버로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육각형 드라이버가 없는 거예요. 십자형 드라이버지. 그 드라이버 중에 육각형이 있는 거예요. 지인이는 이걸 해달라고 하지. 육각형 드라이버는 없지. 그래서 다 뒤졌습니다. 이 육각형 드라이버가 어디 있을까? 한참 찾으니까 저 전자제품, 컴퓨터 그 분해할 때나 쓰는 거에 육각형 드라이버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장난감을 열었어요. 그리고 열고 건전지를 넣으니까 아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열지 못하면, 그걸 해석하지 못하면 건전지를 갈아 끼울 수가 없고 건전지를 갈아 끼울 수가 없으면 지인이가 우는 거예요. 기쁘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해석해야만 했고 해석을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도구를 찾아서 그것을 풀어서 해체를 해보니까 비로소 거기에 필요한 건전지를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석하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 이 삶을 해석하는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보여주는 것은 의인이 일찍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인이 일찍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난해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는 죄가 없는데 그는 악하게 산 것도 없는데 근데 이거를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의인은 벌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가 데려가진 것은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화액 전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큰 화를 더 만나기 전에 큰 공고함을 만나기 전에 그가 그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화액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가 이미 죽은 이상 그러나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피하게 하신 것이구나. 이스라엘의 열왕 중에도 정말로 하나님께 진실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 중엔 어떤 왕이 있냐 하면 일찍 죽은 왕이 있어요. 일찍 죽었어요. 이 왕은 정말 진실했는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진실했는데 근데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죽게 됐냐면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오래 살았다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받았을 텐데 그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단명했습니다. 그러나 단명한 것으로 인해 그는 평안히 침소에 묘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 단적인 예를 우리가 본 것이고 이러한 삶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 뜻과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서 왜 이렇게 됐을까를 해석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왜 저렇게 됐을까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석해 나갈 때 이것은 오히려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지 않는다면. 아니, 저는 그런 거 이제 해석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의미도 필요 없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혹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뭐 되는 대로 살아야지. 그런다고 할 때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그 부분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이 세 친구들과 함께 어떤 아주 진실하고 아주 신랄하며 아주 논쟁적인 토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욥기가 욥이 당한 고난에 관한 3장보다도 그 이후부터 진행되는 그 세 친구들과 도대체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고난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 왜 나는 하나님께 진실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에 대한 세 친구와의 아주 치열한 논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논쟁이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 논쟁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끝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는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그리고 또 이런 점에서 이렇고 저런 점에서 저렇고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때는 사실 답이 없었어요. 그럴 땐 늘 우리가 논쟁을 해봐도 알지만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세게 나오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겼을 뿐이지 정답은 아닌 거예요. 정답이 아니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너 잘났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하고 끝날 뿐이지,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도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대로 자기의 몸을 자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세 친구는 세 친구대로 에이 욥 네 잘못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것을 알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나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세요?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슬프게 하세요? 왜 하나님 제 뜻을 왜 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되니까. 내가 먼저고 하나님이 나중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네가 이 천지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아느냐? 네가 천지가 창조될 때 있었느냐? 네가 이 삼라만상의 모든 일들을 네가 아느냐? 욥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백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른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원망만 쌓이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요?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데려가세요. 나는 왜 살아야 하나요? 계속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을 알게 됐을 때 때로 모든 고통이 죄로 인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는 거구나.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낙심과 절망,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인생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거대한 뜻으로부터 오는구나. 욥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복받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고 그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또 소망을 전해주십니다.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자가 자기의 삶을 얼마나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4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4절부터 25절 24, 25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까? 주인을 경외한 사람입니까? 경외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주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는 자기 주인에게 주인님 당신은 야박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가 뭡니까? 한 달란트가. 어떻게 이걸 주고 뭘 하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묻어뒀겠습니다. 묻어두시고 이제 주님이 알아서 가져가세요. 그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안 써주세요? 아니 그럼 하나님 손해지 뭐. 저를 안 써주시면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안 할래요. 저 그거 묻어둘래요. 그거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졌을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달란트만 밖에 못 받으면서 이거 여러 가지 일을 하라고 하니까 아니 나는 그럼 안 하겠다고 뒤로 발랑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그가 주님을 없인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하나님과 협상을 해요? 할 템은 하시고 말 템은 마세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가 땅에 묻혀있다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을 때 주인님은 아이고 수고했다. 네가 한 달란트를 이렇게 그냥 잘 유지했구나. 아이고 착하다 한 게 아니라 그 악함과 그 경외치 않음을 인해서 이 한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그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심판했어요. 처벌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때때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막히면 막히는 대로,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찾으러 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도 바로 주를 경외하는 바로 이러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로 쓰지 않으십니다. 아이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 자인데 하나님은 나를 안 쓰시네. 이 교만한 자는 쓸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의 영을 주님은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까. 이 교만한 자가 일을 했다고 해보세요. 이번에도 장관 후보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교만해. 아이고 내가 뭔데 당신들이 내게 이래라 저래라요. 그 사람을 쓸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예, 일꾼이 되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낙마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쓰시는 분은 겸손한 자입니다. 통회하는 자입니다. 주님 제가 더 열심히 드리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한테 아이고 주님 뭐 이거 가지고 쓰라고 해요. 뭐 이거밖에 안 주세요. 저 저주 받았어요. 저한테 이런 몸을 주시고 저한테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게 지금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런 사람 안 쓰세요. 주님은 통회하는 자를 쓰세요. 주님 제가 다 주님이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 이거밖에 못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참 귀하게 쓰인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한경진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이 1902년도에 태어났어요.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죠.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22살에 참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주의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의 프린스턴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숭실대학을 또 다녀서 그 학점도 인정이 돼서 1년 반인가 만에 학부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전도 유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사 들어가고 박사 들어가고 그 전 아주 그냥 무궁무진한 꿈이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유학한 사람이 네 사람인가 다섯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이승만, 뭐 또 누구 이거 전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이 한경진 목사님이었으니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근데 거기서 폐결핵이 걸렸어요. 폐결핵이 탁 걸렸음을 알게 된 다음에 그는 좌절했어요. 폐결핵이 그 당시에는 약이 없었대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양하는 거, 요양. 근데 또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의 한 요양소에 들어가서 요양을 했는데 2년 동안 요양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요양인 거예요. 공부를 해서도 안 돼, 운동을 해서도 안 돼, 일을 해서도 안 돼. 요양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예? 그때 그 사진을 보면 리어카 타고 이렇게 리어카 타고 다녀요. 리어카. 걷지도 못한 리어카 타고. 요양하는 거예요. 요양. 2년 동안. 그러면서 그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약이 없는데 폐결핵 3기 말기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3년 정도가 되니까 이제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변에서는 박사과정에 들어가라고 하던 거를 그가 다 그만두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들어오니까 일제가 그렇게 사사건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교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당시 학식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그런데 교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그럼 전 교수가 안 되면 목회를 하겠습니다. 목회를 했어요. 또 목회도 또 잘했어요. 또 그가 그렇게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또 그렇게 되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일제가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시무를 못하게 하고 계속 방해를 했어요. 미국에 유학도 갔다 왔다. 또 이 사람이 오산학교 출신이었는데 독립 예? 운동의 어떤 교육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건축하고 막 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 좌절인 겁니다. 공부를 하려다 몸이 아프죠. 교수가 되려다 교수가 안 되죠. 목회를 하려고 해도 개척을 했는데 또 부흥이 됐지만 그것도 안 됐죠. 그래서 그가 포기했을까요? 한경진 목사님, 아유 안 되겠다. 하나님 안 쓰시네. 아 하나님도 참, 날 이렇게밖에 못 알아주시나? 내가 그냥 놀아야겠다. 그랬을까요? 그가 평양을 떠나서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에서 또 개척을 한 거예요. 있는 상황에서 최선 다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동 옆에 저동이라고 있는데, 근데 명동에다 교회를 개척했어야 되는데. 옆에 저동에다가 예? 딱그 옆에 있는데 엄청난 차이인데 저동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명동으로 한 거예요. 하여튼 저동에다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영락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영락교회를 죽을 때까지 시무를 해서 98세로 주로 갔어요. 98세. 거의 100세를 넘겼습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야, 뭐 안 되는 게 많은 그랬던 분이 결국은 영락교회에서 영락교회를 그렇게 큰 교회로 부흥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셔요. 예? 내가 원했던 그거 딱 안 되면 아유 난 널브러지 그런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겸손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나는 이거 박사를 해야 되는데 박사를 못한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난 폐결핵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폐결핵으로 주님을 만난 게 또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난 일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일제를 피해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방해와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피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셨지. 아이고 저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멍석 깔아줘야 되고 박수 쳐줘야 되고 돈 줘야 되고 뭐 줘야 되고 그래야 일을 한다면 그게 진짜 일꾼인가요? 주인이 눈치 보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모든 것을 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주님은 귀하게 쓰세요.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기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아,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저렇게 쓰시는구나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내 뜻대로 안 돼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닫고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주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그 겸손한 자의 영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결국 위로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는 주님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방해와 어려움과 한계와 그리고 문제들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이유가 아님을 깨닫고 그것을 넘어서고 몸의 연약함과 혹은 마음의 연약함과 상황의 어려움과 방해하는 어떤 대상과 모든 문제들 넘어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그래서 죄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으며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다 경외하는 자들이 주의 일들을 놀랍게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이제도 우리가 어려움으로 쓰러지고 패배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딛고 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203장